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성경을 일상으로,
신앙을 일상으로,
순정을 일상으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일상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일상이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일상을 영화롭게. 북초선 형제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일상을 영화롭게 한희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미입니다.
네, 오늘은 재미있는 질문으로 방송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두 분은 정의로운 사람을 좋아하세요? 아니면 나쁜 사람을 좋아하세요?
당연히 정의로운 사람이 좋지 않을까요? 나쁜 사람은 나에게도 피해를 줄 테니까요.
나쁜 사람이라고 소문난 사람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그 사람과 친분이 없더라도 일단 거리를 두고 피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나에게 아직 나쁜 짓을 하진 않았더라도 혹시 모르니까요.
그렇겠죠. 그럼 나쁘다는 것, 악하다는 것은 뭘까요? 도대체 뭐가 나쁜 거죠?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거나 피해를 주는 것이 나쁜 게 아닐까요?
네, 그럼 도둑이 집에 들어와서 물건을 훔쳐서 달아나는 중에 보안원이 와서 그 도둑의 발을 걸어서 넘어뜨렸다면 누가 나쁜 걸까요?
당연히 도둑이 나쁜 사람이죠.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쳐서 피해를 줬으니까요.
자, 그런데 도둑 입장에서는 자기가 훔친 물건을 팔아서 집에서 굶고 있는 아이에게 음식을 사 먹일 수 있었다고 좋아했어요. 그런데 보안원이 자기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리고 붙잡았습니다. 그럼 보안원이 도둑에게 피해를 준 것 아닌가요? 보안원은 도둑과 그 가족을 괴롭게 했는데 그럼 나쁜 걸까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나쁜 것으로 생각한다면 도둑의 입장에서는 보안원이 나쁜 사람이 되겠네요.
기본적으로는 도둑이 나쁘고 보안원이 정의롭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나쁜 것이라고만 생각한다면 상황에 따라 누가 선하고 누가 악한 것인지 판단하지 못할 수도 있겠네요.
네, 이렇게 이상한 질문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 절대적인 진리는 없고 그저 상황에 따라서 선과 악을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역사는 승리한 사람들의 뜻대로 쓰인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도 비슷한 뜻이네요. 어차피 권력에서 밀려난 쪽은 힘이 없으니까요. 승리한 악한 사람이 패배한 착한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악한 사람이라고 또 주장하면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렇네요. 만약 나라를 빼앗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 있다고 예를 들면 이렇겠어요. 성공하면 혁명자요, 실패하면 반역자로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선과 악을 판단할 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을 도덕적 상대주의라고 합니다. 절대적인 선과 악의 기준은 없고 그저 상황에 따라서 정당화될 수 있다는 생각이죠. 심지어 우리나라 역사도 이렇게 판단한다면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는 반란에 성공한 것인가, 새 시대를 열었던 것인가, 이렇게 서로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고려시대에 나라를 사랑하고 좋아하던 사람들에게 이성계는 반란과 역모를 꾸민 사람으로 보이겠죠. 반대로 조선시대를 더 정당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성계를 새로운 시대의 왕으로 생각할 테고요.
고려에서 조선으로, 조선에서 일제 식민지로, 일제 식민지에서 북조선, 남조선으로 역사는 흘러갔지만 각자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선과 악을 따로 판단하고 있겠네요.
네, 이야기가 길어졌지만 그래서 오늘은 선과 악을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의 중요성에 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행동과 생각이 잘못되고 옳은 것인지 알 수 없으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선과 악의 판단 기준도 하나님께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되면서 각자 알아서 선과 악을 판단하게 되었다고 들었어요.
예, 말이 나온 김에 그 말씀을 성경에서 찾아볼까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아멘.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뜻에 있었습니다. 사랑, 온유함, 친절함, 지혜, 정의는 변하지 않는 선명한 것이었죠.
그런데 사탄이 뱀에게 인간에게 찾아와서 거짓말을 하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사람이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판단하게 될 거라고 유혹했고요.
사실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완전히 거짓말만 하는 것보다 적당히 진실에다가 거짓을 섞어서 말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속일 수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사탄은 거짓의 아비, 거짓말을 잘하는 존재라고 하죠.
결과적으로 뱀의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었네요. 하나님처럼 어쨌든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하게 되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처럼 절대적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상대적으로 임의로 선과 악을 판단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 증거로 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아니었던 자기의 삶을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정말 그렇네요. 전에는 벌거벗은 상태로 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서로에게 벗은 몸을 보여주는 것을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게 되었잖아요.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이 생긴 거네요. 내가 상대를 평가하면서 이것은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나도 상대에게 나쁘게 평가될 것이 두려워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때부터 두려움과 수치를 느끼는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제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너는 못생겼다, 너는 예쁘다, 너는 옷이 별로다, 너는 돈이 없다 등등 좋고 나쁨, 선과 악을 무질서하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정말 똑같네요. 각자 자기 마음대로 평가하고 살아가면서 혼란이 생겼어요.
그런데 어떤 점에서는 상황에 따라 유연한 생각도 필요한 거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던 율법을 상황에 따라 안 지키기도 하셨잖아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그 말씀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세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잃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 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꼬 의논하거늘. 아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상황에 따라서 판단 기준을 바꾸시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임의로 다른 결정을 내리는 것처럼 보이죠?
네,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절대적인 율법을 30살쯤 되는 젊은 청년이 자기 마음대로 어기는 것처럼 보였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시고 행동하셨습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뭐였을까요? 안식일에 밀 이삭을 왜 뜯지 말라고 했을까요? 병을 고치는 의료행위도 하지 말라고 하죠?
제가 알기로는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데 집중하는 날이라고 들었어요. 심지어 가장 중요한 먹고 사는 일까지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보다 우선시해서는 안 된다고요. 또 밀이삭을 벗겨먹는 행동까지도 추수하는 것이라고 해석해서 하지 않은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율법 조항에 제사장은 안식일에도 성전 안에서 일을 할 수가 있었죠.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안식일의 원래 뜻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전의 주인이시고 대제사장보다도 더 큰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라고 하셨다면 그것은 정당한 행동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왕을 위한 잔치가 열렸는데 왕이 미리 음식 맛 본다고 해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과 같겠네요.
그렇네요. 상황에 따라 규칙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기준에 따라서 행동하신 거네요.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치시는 것도 절대적인 기준이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을 금지한 이유는 그것이 생계의 수단이 되거나 부정한 사람을 만지게 되면 거룩한 모습으로 안식일을 맞이하지 못할 것을 염려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과의 관계 또는 하나님께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금지한 것들인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질병으로부터 안식을 누리길 원하신다는 거네요.
실력 있는 의사와 친하게 지내려고 항상 시간을 정해서 모임을 하는데 아픈 사람이 있다면 모임에 참여하는 것보다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의사가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되었겠네요.
네, 요약하면 예수님은 상대적으로 상황에 따라 판단 기준을 임의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말하는 본래의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오히려 잘못 적용되고 있던 것을 바로잡으신 거죠?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것도 절대적인 선과 악의 기준이 있어야 오히려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겠어요.
선과 악을 상대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은 시대를 초월하는 변하지 않는 기준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것은 없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 말에서 뭔가 이상한 점 없으세요?
뭔가 이상하게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면 절대적인 것은 절대로 없다는 주장 자체도 하나의 의견일 뿐이잖아요. 그것 자체로도 상대적이네요.
그런 생각은 좀 위험하겠는데요.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면 각자가 생각하는 선과 악의 기준들을 나름대로 존중해야 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렇다면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 문화가 있는 지역이나 마을에서는 그렇게 살아도 죄가 아니라는 말이 되겠는데요?
그렇죠. 선과 악을 상대적으로 판단할 때 생기는 가장 큰 문제점은 많은 사람이 올바르게 생각하는 것이 선하다고 여겨진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회 질서를 위해서 선과 악의 기준이 있기는 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면서도 그것이 절대적인 선과 악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그 사회가 돌아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합의한 그런 결과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다수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그 사회의 기준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 방향이 절대적으로 선한 방향이라면 다행이지만 절대적으로 악한 문화가 사람들 사이에서 자리를 잡으면 큰 문제가 되겠는데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 망가져버린 세상의 문제점을 성경에서도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 18절에서 20절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에 줄러 함같이 죄악을 끊은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그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로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그 더머를 속히 임하게 하여 우리로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운하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악하다는 것을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들 중에는 자기를 경건한 신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자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대로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사실상 악의 편에 서면서도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부모를 거역한다는 말씀을 보니까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에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서 거동이 불편해지거나 병이 들면 자식들이 지게로 부모를 짊어지고 깊은 산에 올라가서 버리고 오는 풍습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그 시대와 문화에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졌던 풍습이라면 선과 악을 자기 마음대로 정했던 거네요.
네, 저도 그 옛날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나쁜 전통이 어떻게 없어지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어느 날 한 남자가 병든 부모님을 지게에 지고 산 속에다가 버린 후에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니 그 남자의 아들이 지게를 잘 보관하겠다면서 가져가더랍니다.
아, 저도 그 이야기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남자가 어린 아들에게 그 지게는 이제 필요 없으니 버리라고 말했잖아요.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그 어린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나중에 아버지가 늙고 병들었을 때 제가 저 지게를 써야 하니 그때까지 잘 보관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남자는 자기 잘못을 깨닫고 다시 산에 가서 늙은 부모님을 모시고 와 끝까지 부모님께 효도하면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부모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는 것이 정당화된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본인도 똑같이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면 상황에 따라서 그래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부모를 공경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하라라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정의에 비추어 생각하면 악한 풍습이었네요.
그렇죠. 그런 풍습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악한 것이었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것이 오히려 집안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을 버림으로써 좀 더 풍요롭게 살게 되는 선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어느 하나의 생각만 절대적으로 맞고 다른 의견을 무시하면 위험한 독재자가 쉽게 생기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서로 합의하고 동의하는 것을 선하다고 평가하게 된 것 같기도 해요. 상대적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게 되는 이유가 절대적인 판단이 잘못되었을 때는 피하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과 악의 기준은 마치 우리가 딛고 서 있는 바닥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될 수 있잖아요. 하지만 문제는 사람들이 만들고 세우는 절대적인 기준은 악한 기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에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전 세계를 혼란으로 몰아넣었던 독일의 나치당은 절대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모두가 따라야 하는 이상이 존재한다고 말했죠. 그러나 그 결과 죄 없는 수많은 사람이 학살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절대적인 선과 악의 기준이 잘못되는 것이 두려워서 상대적으로만 판단한다면 정작 나치 정권이 악하다고 말할 수 없게 됩니다. 독일 안에서는 정당하게 다수결로 나치의 사상이 옳다고 모두가 동의했기 때문이죠.
절대적인 선과 악의 기준이 없고 상대적으로 생각한다면 나치 정권을 지지했던 대다수의 독일 사람의 판단도 존중해야 하는 거네요. 참 복잡한 것 같아요.
왜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가? 왜 부모를 때리거나 버리면 안 되는가? 왜 도둑질을 하면 안 되는가? 결국에는 모든 것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문제인데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든 것이 죄의 시작이잖아요.
내가 태어난 나라의 결정에 따라 다른 나라를 침략해도 된다면 상대방 나라도 마찬가지일 테니까 결국 온 세상이 전쟁과 싸움으로 엉망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심판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재판관이라고 말하죠. 억울한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선과 악을 판단하고 악한 자에게는 벌을, 선한 자에게는 복을 주시는 존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조차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정의가 이루어지길 바라잖아요. 이런 혼란스러운 세상에 평화가 오려면 결국 완전한 정의를 판단하고 이루게 만드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야겠어요.
누가 배워준 적도 없는데 우리 양심은 본능적으로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고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희미하게 하나님의 기준이 남아있는 거 아닐까요?
네, 그렇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일반적으로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도덕의 기준들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같은 이런 직접적인 말씀들이죠. 이것은 단순히 어떤 종교의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런 행동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기준들을 주신 거죠.
오늘은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배운 것 같습니다. 그 기준 자체가 계속 바뀌고 움직인다면 우리는 마치 흔들리는 그물 위에서 걸어가는 것처럼 어려울 것 같아요.
전에는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판단이 옳다는 말을 들을 때 다른 생각은 무시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존중하는 것과 모든 생각이 다 올바른 생각이라고 여기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사람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기가 옳다고 느끼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는 지금의 세상은 죄로 가득하고 학대와 슬픔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북조선 땅에도 언제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기준이 살아서 숨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일상을
영화롭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의 자리를 물려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교회 공동체의 차기 지도자를 세워갑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신실한 삶으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고 계신 북조선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진행을 맡은 예종 목사,
임윤슬, 김설희입니다.
우리 두 분 자매님들은 어떤 것을 외우거나 기억하려고 할 때 자신만의 비법이 있으신가요?
저는 상황과 상황들을 연결지어서 무엇인가를 기억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저는 반복해서 읽거나 아니면은 이야기를 만들어서 외우는 편입니다.
아유, 대단하시네요. 저는 특별히 사람 얼굴을 기억할 때는 저만의 기억법이 있습니다. 유명인들이나 지인들의 얼굴과 닮은 부분을 찾아내 그 사람을 기억해내는 거죠.
오랜만에 만나는 분들 얼굴이 가물가물한 경우가 종종 있는데 목사님의 방식으로 기억하면 효과적이겠네요. 저도 한번 시도해보겠습니다.
공부하면서 암기해야 할 것들이 있을 때 문장의 앞글자만 따서 외운 후 풀어 기억하는 저만의 암기법은 있었는데 얼굴 외우기 비법은 목사님께 처음 배웁니다.
뭐 배운다고까지 말씀하실 정도는 아니지만 목회자로서 얼굴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서 지금까지도 그 덕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우리는 기억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할 만큼 늘 잊어버리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기억한 것이 잘 남아있으면 잊어버릴 염려도 없을 텐데 말이죠.
사람이 망각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 어떤 부분에서는 축복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겪은 아픈 기억들도 있고 그래서 잊고 싶은 것들도 많으니까요.
그렇죠. 모든 걸 다 기억하는 것은 버거운 일이고 적당히 잊고 살아가는 것도 삶의 필수적인 요소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과잉 기억 증후군이라는 증상도 있다고 들었어요. 책의 글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하나하나가 계속 떠올라 다른 것에 집중을 할 수 없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견디기 힘든 기억들이 평생 동안 생생히 떠오른다면 얼마나 불행일까요? 그렇게 보면 목사님 말씀처럼 망각은 하나님 주신 축복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고 잊어야 할 것을 잊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기억은 흐려지지만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바로 그것은 절대 잊어선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 함을 잘 보여주고 있죠. 이것을 잊어버려서 사사시대는 안식의 땅에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이어지는 왕정 시대에도 온 나라가 이것을 망각해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붙잡혀간 안타까운 일들도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는 것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오늘은 디도서 3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데요. 바울은 3장을 시작하며 기억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디도서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세 가지 영역인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각각 어떤 의무를 갖는지를 가르쳐줍니다.
다행히 기억이 나네요. 1장은 교회에 대한 내용이었고 2장은 가정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렇다면 3장은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를 말해주겠네요.
그렇습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이 편지는 디도가 목회했던 그레데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들을 위한 가르침도 되기 때문에 잘 경청해야 합니다. 디도 3장 1절 2절입니다.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아무도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바울은 기억하게 하라 하면서 새로운 교훈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주었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디도에게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인 책임은 무엇인가를 다시 기억하게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스도인들은 가정과 교회를 넘어 사회적 책임도 감당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 책임은 무엇인가요?
네. 첫째, 통치자들과 권력자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레데는 주전 67년에 로마에게 정복당했고 이후 그레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로마에 저항했습니다. 폭동, 살인, 격전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레데 사람들은 거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에 그레데 사람들은 불순종, 복종하니 아니한 자 표현으로 묘사되었던 거군요. 그레데 사람들의 거친 면모가 암시되어 있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결국 그레데인들은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에게 좋은 감정일 수 없었는데 그래서 복종하고 순종하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에 복종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국가는 악을 보라고 선을 장려하도록 세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국가에 복종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국가에 대한 의무 사이에 충돌이 벌어질 땐 무엇이 우선이어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께 대한 의무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첫 번째 충성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국가가 황제 숭배와 신사 참배를 강요하면 거부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가 진리를 허물고 공의와 정의를 왜곡하는 시도에 대해서도 저항해야 합니다. 국가가 악을 보라고 선을 장려하는 데에는 협력해야 하지만 악을 보라는 대신 장려하거나 선을 장려하는 대신 보라면 협력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난날 조선교회가 범했던 가슴 아픈 잘못들이 떠오릅니다. 그것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그런 잘못들을 또다시 범하지 않도록 반면교사 삼겠습니다.
네, 둘째,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인데요. 특히 불신자들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말과 행동에서 공격적이거나 싸우려 해서는 안 되죠.
이 부분은 진리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이죠. 작은 것으로 아등바등 다투지 말고 개인적인 손해라도 감수할 마음가짐이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비방과 다툼은 합당치 않습니다. 그리고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예수님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다고 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39절 40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한 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한 자.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상당히 와닿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함께 연대한다면 이 땅이 많이 평화로워질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관용하고 인자하고 화평케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온유해야 합니다. 온유는 야생동물이 온순하게 잘 길들여진 것처럼 주인이 쓰기에 알맞게 된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사려깊고 겸손하고 유순해야 합니다.
목사님, 관용과 온유함은 예수님의 성품이기도 하죠.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착한 행실을 하고 살면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힘들게 하고 상처를 준 사람을 멀리하고 미워하잖아요.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바울과 베드로도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은 말로 다 표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더욱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줍니다. 디도서 3장 3절로 8절은 그 이유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변화시켜 주었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이 본문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구원에 관한 것을 가장 충실히 설명합니다. 먼저 디도서 3장 3절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덕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이었나니.
자, 이 말씀을 보면 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했다고 말합니까? 말씀을 통해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오. 자, 첫째,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정신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었다는 겁니다. 지성, 감성, 의지가 부패해 있었습니다. 둘째,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력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였습니다. 사단에 의해 항상 속임당하고 정력과 향락의 종이 되어 살고 있었죠. 셋째,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였습니다. 본성이 악에 물들어 악을 일삼고 선한 것을 기분 나빠하고 사람을 적대적으로 대합니다. 넷째,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습니다. 더럽고 추악해 혐오감을 주고 서로 미워했죠.
이 부분은 디도서 3장 1절 2절 말씀에서 말한 그리스도인의 삶과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네요.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은혜의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누가 죄와 죄책과 사단에게서 구원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구주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원천이십니다. 디도서 3장 4절 5절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나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공율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하나님이 나타내신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사람에 대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으로 삶과 사역 그리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구원의 의가 있어서 벌레보다 못한 자였던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찾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요, 사랑이요, 긍휼이요,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해서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심장에서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주도하신 것이어서 절대로 무너지거나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확실한 구원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았습니까?
구원은 불완전한 우리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우리의 구원의 근거입니다. 자, 그럼 구원의 수단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거듭나게 하고 새롭게 하여 구원받았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와 죄책과 사단에게서 벗어나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의롭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죄인이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은 언제 생각해보아도 큰 감격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랍다는 찬양이 마음에 사무칩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구원받았으며 구원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디도서 3장 7절입니다.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부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 질적으로 다른 삶을 가리킵니다. 아무것도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삶이고 눈물, 고통, 아픔, 질병, 죽음, 죄가 없는 곳에서 복되게 사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8절입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바울이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은 참으로 믿을 만한 말, 미쁜 말들입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구원의 구성 요소에 대해 담대하게 전하라 하면서 구원받은 증거를 드러내며 살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선한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이제 마지막 권면을 하는데요. 첫째, 무익한 변론을 피하라 합니다. 디도서 3장 9절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 율법의 다툼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논쟁, 아브라함과 제사장들의 가상하여 만든 족보로 하는 논쟁, 율법 해석에 대한 논쟁들을 말합니다. 이런 건 분쟁을 일으키는 어리석은 논쟁일 뿐입니다.
그야말로 논쟁을 위한 논쟁에 불과한 것들이군요. 진리 자체보다 부수적인 것들을 크게 부각시켜 싸움만 만드는 일이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과는 거리가 먼 것들입니다.
둘째, 기회를 주며 경고를 해야 합니다. 디도서 3장 10절 11절입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고집을 피우며 분파나 당파를 만드는 사람,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두 번은 분명히 경고를 줘야 합니다. 훈계를 받아들이는 자는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납해야 하죠.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용서와 회복의 기회를 거절하면 멀리해야 합니다. 이들은 마음이 부패하여 죄를 짓고 교회를 혼란케 함으로 내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니고볼리에서 바울과 합류하도록 합니다. 디도서 3장 12절입니다.
내가 아데마가 도기거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가동하기로 작정하였노라.
바울은 디모데와 디도와 함께 사역하는 것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데마나 두기고를 보내 디모데와 디도의 자리를 대신해서 사역하게 했지요.
그렇군요. 거짓 선생들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니 교회의 사역자를 비워두어서는 안 되겠지요.
자, 넷째, 세나와 아볼로의 필요를 채워주도록 했습니다. 디도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교법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저희로 궁핍함을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율법교사 세나와 성경에 능한 자요 또 아가야와 고린도에서 열매가 풍성한 사역을 한 아볼로에게 디도서를 가져오게 한 것 같습니다. 이들은 순회 선교 사역을 해야 하니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게 했습니다. 자, 다섯째, 성도들이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했습니다.
그렇죠. 사역자, 선교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것은 디도 혼자서 할 일이 아닙니다. 교회 전체가 함께 감당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선한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문안을 받고 그 문안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했습니다. 디도서 3장 15절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문안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문안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인들은 문안하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응원해야 합니다. 이러할 때 관계는 더 돈독해지고 깊은 관심을 갖게 되며 깊은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디도서 말씀을 모두 듣고 보니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삶의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떠오릅니다.
저도 신앙생활에 대해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을 믿고 그것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에서의 삶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동일한 바울의 편지에서 참된 신앙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를 듣게 되네요. 나의 몸을 거룩한 산, 제자로 드리라. 는 뜻이 모든 생활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믿어야 할 것은 믿고 순종해야 할 것을 순종하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겉으로 보면 다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부실 공사가 있듯이 부실 인생도 있습니다. 비와 바람과 창수가 나면 다 무너지는 것이 부실 인생입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은 말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상황은 인생의 역경과 시험을 말합니다. 그때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은 무너지지 않고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은 심하게 무너집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면서 하신 유명한 말씀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들을 순종으로 살아가는 삶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는 의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삶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인생이라는 말씀이 모든 가르침을 마치시며 하신 말씀임을 깊이 되새겨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믿음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문장으로 머릿속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의 삶 자체에서 드러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더 이상 나 자신이 아닌 주인이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니 당연히 삶의 열매가 드러나게 되어 있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모든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받는다는 가르침으로 미혹하는 이단들도 있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만 보아도 그것이 거짓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삶은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고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도 디도에게 그런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엄히 경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원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이고 삶 그 자체와 분리될 수 없음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목사님, 이번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이미와 아직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현 주소를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께서 이미 오셨고 모든 것을 완성하기 위해 다시 오실 재림의 날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의 완성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긴장은 우리가 교만에 빠지지 않고 겸손하게 끝까지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디도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교회와 가정,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해 봤는데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끝까지 인내로 믿음을 지키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방송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북촌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은 가정과 교회를 넘어 사회적 책임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지 않는 한 통치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복종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특히 불신자들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변화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하지 않는 자였고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부패해 있었으며 속은 자여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 가증스러운 자여 피차 미워한 자였습니다.
은혜의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이 필요했습니다. 이 같은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은 우리 구주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 드러났고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목표는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구원의 확실성과 소망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멘.
바울은 디도에게 이 모든 구원의 요소들에 대해 담대하게 전하라 하면서 구원받은 증거를 드러내며 선한 일에 힘쓰고 무익한 이론적 변론을 피하고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권고하되 회개하지 않으면 멀리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선한 일에 힘쓰는 사역자들의 필요를 돕고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으로 교회뿐 아니라 교회 밖인 가정과 사회에서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지은 사람 같아서 비와 바람과 창수가 나면 다 무너져 내린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시고 교회와 가정, 세상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빛된 그리스도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차세대 지도자들을 세워가는 현 지도자들은 바울이 디도에게 주뜻 안에서 통치자들에게 순종할 것과 불신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과 싸우지 말고 관용함에 온유할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라 권명했음을 알려주며 그리스도인에게는 사회적인 책임이 있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일상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게 하심을 가르치십시오. 바울은 디도에게 무익한 변론을 피하고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권면하며 성도들이 선한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고 가르치라 명했음을 알려주고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교회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을 믿고 그것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며 이런 삶은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견고한 인생이 됨을 가르치십시오.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날 붙들소서.